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회복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북쪽에 열 지파가 남았고 남쪽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전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쪽의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열 번째 왕 우시야 왕 때부터 국력이 부강해지기 시작해서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에 강력해진 국력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번영 이면에 신앙적인 부패는 점점 더 그 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사라져갔고 향락과 사치의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조각조각이 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죽은 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셀 왕이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근동 지방에 긴장이 쌓이는 등 국제 정세 또한 심상치 않은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공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보장받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참 기가 막히게 황당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게 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느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방에서 자는 날보다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서 밖에서 자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고등학생 아들에게 그 부모가 속이 상해서 그럴 거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마. 아예 없는 게 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예 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애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고 반역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를 이사야서 6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유다 백성의 10분의 9가 죽고 1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돌아오지 않아서 그 남은 사람들마저도 점점 더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는 배신의 길을 달렸고 반역의 역사를 그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다 망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베어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싹을 틔워 그 움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이 싹을 틔워서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광야와 같이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되고 메말라 버린 곳에서도 강이 흐르게 되어 생명의 박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절기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처럼 보셨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850년 후에 4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대는 세계 최초로 동전이 만들어진 곳이었기에 경제 감각이 남다른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사대 중심가를 관통에서 흐르는 팍톨로스 강에서 나온 사금은 사대로 하여금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대는 소아시아 최고의 양모시장이었고 염료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사대 교회의 활동도 꽤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 그 교회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10년 후에 소아시아를 빛낼 교회들은 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다면 틀림없이 사대 교회는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1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은 사대 교회가 명실상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가 죽은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2절과 3절에는 다섯 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입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일깨어라와 굳건하게 하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살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의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을 기억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최상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1981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저를 주님께서는 꼭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저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때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목회자로 첫발을 내디뎠던 때도 기억합니다. 저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저를 새롭게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있거나 깊은 침체에 빠져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키라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대 교회에는 남다르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의 문자적인 뜻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그래서 삶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두 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대는 두 번 점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에게 당했고 또 한 번은 셀류키드 제국의 안티오쿠스 대제에게 당했습니다. 사대는 해발 4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뒤에는 트몰루스 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양쪽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투기로 공격하는 공군이 없던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역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번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4대 도시만 점령을 당해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4대 교회 역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4대의 군인들이 이 도시는 난공불락이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무너지고 말았듯이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무너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페르시아 군사들과 셀류키드 군사들이 한밤중에 침범해 왔듯이 주님께서도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고대 라틴 속담 중에 신들은 양털로 발을 감싸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 굳건하게 하고 처음 신앙을 기억하고 지키며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개입하심은 언제나 도둑같이입니다. 주님은 도둑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신들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4대 교회에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 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더럽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몰리오인데 이 단어는 검다는 뜻의 멜라스에서 나왔습니다. 4대 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시커멓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서도 마치 깨끗한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실제로 더럽혀지지 않은 흰 옷을 입고서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인 우시아 왕 시대에 살았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거친 물결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이 인간을 더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거추장스러운 존재, 인간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대 교회처럼 더러워진 옷을 입고서 세속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아무리 거대한 물고기라고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크기만 생각하고 자신이 입은 옷의 가격만 생각한 채 세속의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사대 교회처럼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거칠고 혼탁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듯이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고 세속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자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한 방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한동안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세벨 왕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850:1로 붙어서 그때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나온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위협을 피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도망을 가서 호렙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제가 만군의 하나님만을 유별난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제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고 이제 제 목숨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가져다 준 물질에 빠져 살았고 이세벨 왕비가 가져다 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거룩한 씨,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묘하고도 신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0세나 되던 시대에 에녹은 36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눈이 부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저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딥어 합당하게 살았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과 여러 선지자들이 모두 거룩한 그루터기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구약 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신약에도 사도들, 사도 바울, 스데반, 빌립, 누가, 디모데를 비롯하여 에바브로티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등등의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지 않으시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세상을 새롭게 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갈등을 해소하자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맑히고 밝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보이고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고 지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권력이라는 바알에게 그 입을 맞추지 아니한 7천명의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소생시켜 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속한 가정이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같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요 거룩한 씨입니다.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그 눈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으로 살아가 주시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온갖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찢어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거루터기로 남기시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는 7천명의 사람들을 남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한국교회에 오염된 부분이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힌 다수에 속해 있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일터가 더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